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으라 그 제하에 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변화를 외치는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 안팎으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굴지의 기업의 사장님께서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체자가 되어라. 그리고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변화를 이끌어라. 행동하라. 남의 행동에 이끌려가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이끌어가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표현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소위 나이키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상표 아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do it. 그 다음에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도 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시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변화하라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변화를 받으라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냥 넘길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거죠. 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뭐였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바로 변화의 첫 번째 요구예요.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this world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 세상도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도 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기류에 그 시조에 우리가 딱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변화의 요구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흉내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은 신약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애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르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그 당시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 그리고 규례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윌리엄 바클리라는 이 주석가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주석가가 하는 얘기예요. 참 동의가 돼요. 세상이 녹색으로 변하면 우리가 딱 녹색으로 변해서 따라가고 세상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파란색으로 따라가면서 그 세상 따라 내 몸의 색깔을 바꿔란 그 카멜레온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때 그렇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시락 4개 싸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벽 별을 보고 학교를 가서 아침 자율학습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에 뭐였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락 4개 싸간 거 다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집에 오면 한 10시, 저녁 11시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숙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친 몸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보지 못하고 학교로 오면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꼭 요 말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예. 남주냐 이거예요.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득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컸는데요. 그 대학교를 그 신학교에 있는 이제 음대를 들어갔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그 이기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 밑에서 지휘 공부를 배웠어요. 당시 5명의 이 신입생들을 딱 모아놓고 그 첫 번째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지구본을 딱 갖다 놓고요. 5명한테 오라고 그러더니 그 지구본 위에 손을 올려놓으래요. 그리고 세상을 품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지휘 공부해라. 그래서 다 남줘라. 열심히 이거 배워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다 써라. 실은 여러분, 제가요 갓 대학교를 입학한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와 똑같은 메시지를 어디서 들었냐면 코스타에서도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코스타 집회라고 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사, 박사, 석사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함께하는 그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 그 어떤 분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나 잘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실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당신의 민족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대박이 나겠다 아니면 복이 막 넝쿨체로 쏟아진다, 들어온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너를 만나는 자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의 의미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의미에서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나 혼자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만약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아,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이유도 실은 나누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면에서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변화의 교육입니다. 교훈입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 하니까 이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라의 영어가 renew your heart가 아니라 renew your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면서 이 가슴을 쓸어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디를 만져요? 머리를 만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실은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일이 생겨요.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이나 스테이먼이나 그 명제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 그 명제를 내가 받아들인다? 실은 그 자체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합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변화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능력이 단순히 이 사실에 동의 내지 인정함으로 세례를 받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여러분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감지되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Jesus Christ예요.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이요. 아니 나를 지탱해주는 여러분이 여태껏 가지고 살아왔던 그 가치관들이 다 새롭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조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 신비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며칠 동안 계속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요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요는 잘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몇 가요 곡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비록 가요지만 그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드러낸 곡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곡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곡을 부르고 다녔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난 참 뭐라고 그러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게 신세의 한탄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요.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난 날들이 뒤돌아보니까 참 바보 같았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왜 그렇게 꽉 움켜쥐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참 바보 같았던 삶이었다. 또 한 곡이 있습니다. 그 하덕규 씨가 지은 곡인데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몇 번 한번 집회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 활동하실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분도 예수님을 본인이 믿고 나니까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중심을 돌아보니까 막 욕심들로 덕지덕지 막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 그냥 뭐 하나 꺼내서 예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죄악들과 이 마음에 꽉 찬 그 자기 중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요 자신이 부르는 그 대중적인 노래 안에 그 생각의 변화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하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 하실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여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 변화를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후렴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정말 원하는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지었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여기 있는 먼지들 좀 툭툭 털어내고 좀 더러운 거 살짝 벗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변화를 받아의 이 변화라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사용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9장에 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것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살짝 변화 정도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앞으로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의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변화를 받아야 그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적인 변화, 그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마치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 시간과 변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변화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정말 확확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영역에서는 빨리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데 약한 부분에 보면 너무나 더디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막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런 표현 있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시간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지셨어요? 자빠지셨어요?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지체들을 향한 똑같은 눈으로 한번 그들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세요.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제가 왜 초조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말씀을 드리려면 변화하라, 능동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의 세 번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태요. 이 텐스가 뭐냐면 태가 수동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화시키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변화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요, 그게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의 이 완악함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아니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들부들해졌어요. 정말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때 찾아오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명령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억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고요,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할 때 그 억지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조작이 들어가요.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그러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것 같은데 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척할 수는 있어요. 기쁜 척하고요, 은혜 받은 척하고요, 감동 받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치 보고 대충 할 수 있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때문에 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억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척하는 게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없어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사라집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 같아요. 자연스러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태의 변화의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라라는 명령문이 나중에 어떤 교훈으로 연결이 되냐면 분별력의 변화의 요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뜻을 하면 우리가 미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꼭 같이 보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미닝이 아니에요. God's will이에요.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고집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나이키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메시지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내 의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나의 조작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메시지 앞에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지 인간의 의지인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것만이 진짜 선한 것이며 그것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즉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해내는 이 종교적 열심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고집,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비록 우리를 비로소 구원하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그 시스템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 사과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잎을 버리고 그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발견되면 복음의 칼날로 그거를 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요.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의 수동태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후에요. 사람으로부터 갈 박수와 그리고 갈채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도 드라이브 해석한다면, 여러분 수동태의 명령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능동태의 명령이 아닌 수동태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